산위에 있는 동네라는 제목으로 짧게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참 저는 많이 느끼는 것이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참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또 많이 느끼시잖아요. 자녀가 실수해서 매를 들고 또 훈계를 해도 하루가 지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아,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때려서 가르쳐서 변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어떨 때 마음을 열고 어떨 때 변화가 되어 갈까요? 사랑을 받을 때 변화가 되죠. 또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매력이 있을 때 마음을 열고 닮아가고 싶고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의 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산 위에서 있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고 관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그 강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찾게 될까요?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정말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뭔가 다르구나. 아, 닮고 싶다. 우리의 모델을 삼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로 나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상 너무너무 매력적인 상황이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루에도 3천 명, 5천 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도대체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그렇게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내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매력,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2절에 보시니까 초대교회는 일단 네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네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이러면서 인정해 주시는 네 가지거든요. 그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에요. 사도가 한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의 복수의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들어도 그 가르침이고, 요한에게 들어도 그 가르침이고, 마태에게 들어도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인데 이 책을 읽는 그 독자는 모두가 사도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하시면서 그 누가복음 10장은 사실 정말 복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피력해 가고 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배우는 그 사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못 듣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가장 복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한데 한 가지 일로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발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웁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들었듯이 이제는 이 사도들이 하는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집중하면서 배우더라는 것이죠.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복음적인 매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늘 하나님 말씀 읽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발견하려고 몸부림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장 복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공통된 그 사건이 뭘까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참여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을 때 다 참여했잖아요.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전도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성령의 은혜들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유머를 하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반드시 성령의 교제여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여기서도 그 떡을 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서 주었던 그 떡 여러분 떡을 뗀다는 의미는 사실 46절에 보니까 성찬식과 애찬식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을 예전으로 계속 했다는 것이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3일께도 두 번 하지만 많이 못하는 안타까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은 우리는 자주 초대교회가 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소그룹, 팀 모임, 조 모임, 목장 모임, 부서 모임, 모든 모임에 사실은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힘쓰다. 힘쓰다는 표현은 이 동사는 사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내게 다 걸리는 동사입니다. 의미가 어떤 일에 아주 골똘히 몰두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바쁘게 무언가를 일을 하는, 종사하는 그 단어가 힘쓰니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바쁘게 돌아가고 아주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역시 정관사가 있어요. 앞에와 똑같이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120명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던 그 기도가 지금 3,000명이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모였는데, 여자와 아이들 치면은 만 명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규모, 대규모가 모였는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이 기도는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던 누가복음의 기도의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사도들이 닮았고 사도들의 기도를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따라하고 있는, 본받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도 또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으로 늘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표현은 사실상 누가가 왜 기록했냐면 앞에 42절이 정말 참입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을 너희가 들었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복음은 큰 구원이다.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복음을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들로 증언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로 하나님도 증언하신 데 있거든요. 참이라고. 그게 진짜라고. 42절에 일어난 이 교회의 네 가지 아름다운 모습은 이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야. 이게 정말 옳은 거야. 내가 너희들의 그 모습을 인정해. 바로 그거야. 잘하고 있어. 이 표현이 바로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이렇게 정도로 걸어가니까 바로 정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초대교회가 가지다 보니까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믿는 사람들이 다 서로 통용합니다. 내 거 네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면서 참 아까워하잖아요. 몇 시까지 반드시 그거 갖다 줘. 쓰고 그대로 갖다 줘.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거 내 거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재산까지도 팝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줍니다.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팔아서 또 도와줍니다. 또 열심히 말씀 배우고 기도하다가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그럼 누군가 또 팔아서 나눠줍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6절에는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대규모 모임이죠. 대그룹입니다. 대그룹 모임, 예배. 집에서 모인다는 것은 오이코스에서 모인다는 것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100명, 200명 이내일 거예요. 소그룹이에요. 그보다 더 적은 모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소그룹에서 늘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큰 기쁨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4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셨다, 더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산위의 도시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정말 저기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뭔가 특별하다, 참 거룩하네, 우리와 다르네, 어떻게 저러면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진 거 있는 사람처럼 행복할까, 기쁠까?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해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참 모델과 같은 모습은 초대교회의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비 공동체입니다. 전적으로 소비만 있어요. 여러분, 소비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지속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고 그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또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소비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게 수만 명의 사람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8장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흩어버려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인텐시브 코스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소비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비 공동체 한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과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배우고 또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들을 나누고 예수님을 항상 높이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삼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복음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삶이 일관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지켜본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도시고 우리는 등불이고 등불은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적인 매력, 이런 거룩한 매력, 그리고 그 매력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복음의 경이로움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내 삶 속에 그러한 모습과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 나오잖아요. 예. 엄청난 부의 도시입니다. 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도시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휘황찬란합니다. 겉으로는 엄청 매력합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리시기를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다는 것은 기억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네가 어디서부터 그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다는 말은 항상 짝으로 회개하는 것과 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면, 정말 나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고 지켜가다 보면 그것이 회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의 능력을 또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삼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열정을 다하고 정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은요 교회의 내적 일치를 이루게 하고요, 외적으로도 재물 교류가 뜨겁게 사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위의 도시, 산위에 있는 도시, 우리는 산위에 있는 도시고 그런 복음의 매력적인 사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